오늘 이 볼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인데 아 이게 지금 십계명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언약 율법을 생각하면은 최소한 23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24장까지 이게 묶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은 걸 묶기는 또 그렇고 이 내용을 또 대충 지나가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십계명이 나왔을 때 뭐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십계명을 오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는 또 못할 것 같고요.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네, 한 절씩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십계명을 강론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요. 이게 이제 미뤘죠. 전체가 함께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체 함께 언젠가 한번 좀 상세하게 강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 나왔을 때 이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그 20장부터 24장까지 23장까지는 이제 언약 율법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이고 시내산에서 언약에 대해 준 언약적인 내용으로 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4장은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장까지 묶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데 특별히 여기 20장부터 23장까지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줄이면은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무슨 법, 폭행에 관한 법이 있지만 이것을 간략간략하게 얘기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래도 이때 이 출애굽을 할 때 또 언제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세하는 게 좋겠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나누어서 지금 하게 됐는데 여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먼저 이 십계명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종 언약법을 이렇게 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다 모으시고 이게 주신 율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수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 이 율법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는데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이렇게 그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자리에 있게 됐고 이런 율법을 주었는가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 이렇게 여기 보면 말라 한다고 하지 말고 뭐니 이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범주 안에서의 이것을 알므로써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언약법은 여기 20장 1절부터 이제 17절에 이제 십계명과 그다음에 이제 언약 그 구체적인 또 다른 이제 율법은 언약서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20장 22절부터 20장 끝절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의 그 지금 이 23장까지 언급된 이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이제 성막에 대한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나와요. 한 6장에 걸쳐서 쭉 주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레위기로 별도로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와 관련된 이 제사법 규정이 이제 사실 함께 이때 다 주어진 것이죠. 여기 25장 31장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다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붙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규정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그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그것을 그 앞에서 말한 것들을 뭐 실행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모두 다 지금 여기 언약 율법과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2장부터 34장 빼고는 뒤에 40장까지 다 언약율법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레위기는 여기에 덧붙여진 내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굳이 뭐 상세히 설명하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조금은 이제 너무 디테일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대충 그 내용이 뭔지를 말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까지 살피고 나서 25장부터 31장,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 정도를 아마 이렇게 연결해서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32장, 34장 이렇게 한 다음에 갈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또 주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차원에서 지금 주신 이 배경을 말하고 넘어가도 아마 이 문제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 내용과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계명의 기초로 주가 되고 있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동안에 상세히 다룬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중대한 계명, 친히 이렇게 쓰셔서 돌판에 새기셔서 주신 계명을 이번에 나왔을 때 조금 살피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17절까지 다 안 읽고 11절까지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판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한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이 길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어떤 사람들, 유대인자들은 부모 공경까지 이쪽에 붙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까지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이 중대한 것을 취급해서 이렇게 말하는 유대학자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계명을 한 돌판에 있고 한 돌판에는 나머지 계명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한 돌판,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계명을 오늘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언약의 율법으로 주신 것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이 언약의 성격을 이 율법을 볼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수요일날 이 부분을 말할 때 강조한 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하게 된 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그 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설명한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을 모아놓고 시내산을 준 이 배경을 놓고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십계명을 줄 때 서두에서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가르치되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의 뒤에 서술되는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의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고 그 뒷부분이 이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2절에서 밝히는 말대로 이스라엘을 구속한 배경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거기서부터 구속하시고 그렇게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배경 속에서 이 율법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못 박아서 상기시키고 뒤에 다음 내용을 착착착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말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2절에서 먼저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으로 이 얘기를 하죠. 곧 그들에게 자신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실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 사항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은혜로 지금까지 배경상으로 볼 때 은혜로 사랑으로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를 주신 그분으로서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이 배경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야지 이것을 묶지 아니고 분리시켜서 율법과 그러신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면 율법을 크게 오해하게 돼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기능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하죠. 그러나 이제 십계명과 그의 율법 속에서 이제 많은 금지 사항들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 속박적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속박적이다, 좀 뭔가 속박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은 마치 순종치 않는 자녀들의 행위를 부모가 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순종치 않는 자녀들의 행위를 부모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악을 금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도 보면 뭐 나중에 뭐 에스겔서도 보면 그들과 뭐 처음에 너희들을 데려왔을 때 뭐 핏덩이와 같은 아이였다, 뭐 어쨌다 이런 묘사도 하고 막 처음에 와서 너희들이 어떠했는데 너희들을 키워서 이게 왕비로 삼으시고 막 이런 비유를 막 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장가들고 뭐 지금 이런 혼인 관계로 맺어서 여기까지 왔고 사랑하였고 옛날엔 그랬었다 이런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교감하는 성숙한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뭐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 딱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하나님과의 관계 보면은 민족적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민족을 단위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민족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들은 발육 단계에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상태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이런 발육 단계를 지나서 성숙하게 되죠. 네, 나중에 어른이 되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자유인이 되죠. 자유인이 되고 그때는 자유인이 됐을 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래서 이 율법이 성격이 좀 달라지죠.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무슨 뭐 몽학 선생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이게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예언대로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금지 조항에 갖는 하면은 큰일 난다고 하는 금지 조항의 이 두려움 같은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금지 조항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게 되죠.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율법을 그런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 오늘날도 그런 식의 행동,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를 인간 본능적으로도 그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상스럽게 그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이 은혜는 거부해요. 인간은 본능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매치가 안 됩니다. 원래 내가 뭐라도 있다고 해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본성이 그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내가 함으로써 이루고 뭔가 얻고 뭐가 되고 그래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묶어두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으로 사람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어떻게 되고 그걸 함으로써 안 하면 하나님 벌을 받고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로 사람을 묶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기에 매여서 열심도 내고 두려움도 느끼고 이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자연스럽게 리더들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것은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율법이 이때 당시는 이런 율법이 마치 이게 앞을 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뭔가 이렇게 훈육하는 선생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그래서 막 이게 어린 아이에게 그 말을 해야 하는 잘 버릇없이 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행위를 부모가 금하기 위해서 말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율법 조항들이 이제 쭉 여기서 신의 산 언약에서 다 주어지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래서 점점점 성숙, 이제 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가지만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어?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이제 돌비가 아니라 신비다. 마음에 새겨진 이 율법이죠. 이제 마음에 새겨진 말이죠. 그래서 그게 금지조항의 두려움이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이것을 하면 뭐 죽고 자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을 자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계명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자꾸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서도 요한이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신자에게는 성격이 달라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에게는 율법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유인으로서 그 율법을 대하게 되죠. 아,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이런 그 많은 금지 조항들이 이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뭐 천방지축이잖아요. 있네 없네 막 엉망이잖아.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모르는 관계 속에서의 이 성숙이 없는 이 상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을 잘하지 않을 수 있는 막 이리 와야 돼 막 붙잡는 그냥 똑바래 뭐 안 돼 뭐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 안 되는 꼬맹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꼬맹이들 그런 것과 같은 상태죠. 이때가 발육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지 조항들이 이들에게 많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모든 계명의 기초인 이 십계명, 그러면서도 영원한 그 효력을 가진 이 십계명을 이제 일부만 오늘 보도록 하십시다. 십계명은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 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으로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구조를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계명과 첫 번째 순 4계명,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계명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다 뭐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계명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한 이제 사회적인 계명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계명과 서로 이웃을 향한 사회적인 계명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면서도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이것도 자신의 통치 아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사회 관계가 무너지는 거 있죠. 막 이게 5계명에서부터 이 10계명 사이에 있는 제10계명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서로 난장판이 되는 거 있죠.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히 중대하게 여기서 처음부터 규정했던 사실이고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시되지는 이 사회적 계명이 무시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대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결국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보다시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 상태를 현재 시제로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심판의 이제 결정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벌어지는 이 장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계명과 이웃을 향한 이 사회적 계명을 함께 결합해서 중요시 여겼던 것, 이것을 경시하는 현상이어서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이 사회적 차원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교적인 차원의 범죄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범하는 범죄만 이것이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범죄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2절에서 십계명을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 안에서 배경 속에서 이 계명을 주신다는 전제 아래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요구하시는 계명이 뭡니까?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이게 익숙해가지고 다 이제 쉽게 생각하지만 이 계명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걸 살펴야 됩니다. 제가 이 요즘 신론의 서론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여기 이런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참 좀 많이 이렇게 두리뭉실해졌고 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오직 앞에서 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이죠. 나 외인데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분께 충실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직 그분께만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그 5절부터 9절 사이에 소위 쉐마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자녀들에게 만졌을 때든지 잊을 때든지 문간에서 뭐였든지 이렇게 가르치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서론 그 첫 구절로 나오는 그 6장 5절 내용은 바로 이 첫 계명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서 바꿔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네? 그런 전제 아래서 그 계명을 거기서 묘사를 한 것이죠. 자, 이 계명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강조된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다른 다신교죠. 다른 이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신교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계속 다른 신들의 유혹을 받았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죠.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금송아지, 상아지상을 만들게 구상했을 때도 이제 바로 그런 영향이 이미 있었던 거죠. 이들에게 머릿속에. 그만큼 이들에게는 그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첫 번째로 이게 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 세계 종교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이런 자연 만물을 이 자연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죠. 자연 만물을 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자연 종교예요. 이 주변 그때 당시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뭐 태양신을 섬기든 무슨 뭘 신을 섬기든 다 그냥 자연을 가지고 이게 자연 숭배죠. 자연 종교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에서 유혹에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았지 너희들 출애굽 시켰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보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했잖아.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 건너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오직 여호와께만 충실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이상 그 외에 다른 어떤 대상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이 주변의 이 종교들의 이런 자연 종교적인 요소들에 다 영향을 받고 그 배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딱 청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것부터 정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게 1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 4절과 6절에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상당히 그 인간이 역사 속에서 범하는 문제여서 상당히 제법 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뭡니까? 신상이죠.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상, 우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거나 해서 또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이 흔히 볼 수 있는 종교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뭐 동물이나 사람의 모양 같은 것으로 그런 걸 취해 가지고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종교적인 관행이 주변에 널려지네. 그것과 구별짓기 위해서 이 계명을 명확하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이게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이거 다른 형상 같은 거 안 하지. 여러분이 제가 이 제2 계명만 가지고 설교하라고 해도요. 저는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그 사람이 쓴 책이 전집이 16권으로 돼 있는데 뭐 히브리서 7권 빼고 근데 16권은 영어로 돼 있는데 한 권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근데 라틴어로 된 것을 최근에 어떤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한 권이 한 권에서 이 우상 문제에 대해서 방대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 우상 이것은요. 인간의 이 본성 속에 그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분 왜 가톨릭이 그렇게 이들이 상을 두고 이렇게 막 거기서 매력을 빠지는지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엄연히 십계명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 상이면 뭔 상이든 상을 놓고 자꾸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매력이에요. 인간의 큰 욕구입니다. 뭔가 이렇게 형상화해서 거기서 어떤 나의 신앙적인 욕구를 이렇게 불태우고 이렇게 매치해 보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느껴보려고 하는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게 주님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할 말이 뭐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말을 더 많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직접 자신이 친히 쓰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아주 흔해 빠진 것이고 이때 당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흔한 종교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종교들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들이 여기서 실상 거론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되고 그들에게 있는 것도 진짜 거론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기 사절에 보는 것처럼 새긴 우상, 하늘에 있는 것, 뭐 새도 만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뭐 독수리 뭐 이게 뭐 옛날에 원시대 막 앞에 전진에 달려가면 앞에 달린 사람이 그 이 앞에 기나 거기에 철 위에 독수리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무슨 대학교 앞에 가면 뭐 자기들을 독수리상으로 표시를 하고 미국 같은 나라도 뭐 독수리로 뭘 표시를 하려고 하고 뭐든지 독수리상 같은 게 자꾸 하잖아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땅에 있는 것도 또 할 말 없는 우리는 뭐 지금도 우리는 뭘 표현하려면 뭐 라이온즈 뭐 삼성 라이온즈 뭐야 기아 타이거죠. 뭔가 이게 동물로 우리는 모르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더 강한 이미지, 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뭔가 원하는 바를 그렇게 상으로 동물로서 이렇게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있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곰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시대 우리는 곰 얘기죠. 우리는 곰이잖아요. 이게 이런 신화를 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땅에 있는 것을 섬기는 이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려고 하는 거죠. 땅 아래에 있는 물속,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것도 많죠, 여러분. 옛날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막 돌, 큰 고래 같은 이런 것들을 보고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신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도 못하죠. 물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봉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다가 어떤 것을 바치는 것도 있기도 했었죠. 거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걸 지배하는 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신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신상들은 그 신상이 표상하는 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시킨 이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존속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사이에서 이제 존폐가 가게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이쪽을 색하게 되면 하나님과 어떤 다른 것을 병행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무엇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실상은 인간의 마음은 이쪽으로 가 있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란 이 용어를 쓰고 여기다 신앙을 자기는 일부를 두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에요. 그분을 등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하나님은 여기서 우상숭배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계명이 단순히 이방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 금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계명 속에는 뒤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화 역시 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조차.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은 큰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뭐 중재자라면서 마리아를 비롯해서 뭐 사자 숭배죠. 죽은 사람들의 이 형상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 성지라고 하면서 그 이런 순례하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사람들 데리고 목사님들이 뭐 어디 갈 때 주로 뭐 효도 관광 시킨다고 어디 벚꽃이나 한번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 좀 성지 순례 정도는 한번 같이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가톨릭 신부들이 자기 교회 신도들을 데리고 이 일종의 그런 데를 다녀요.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니고 하고 심지어 유럽 같은 데는요 스페인에 어디에 마리아 상이 나타났다는 곳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를 이렇게 성지 순례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들의 선배들 중에 어디가 어떤 그 탁월한 사람이 어디서 뭘 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가서 기도 한번 하면 거기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좀 더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데리고 이제 순례를 해요. 성지 순례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제가 어디 갔을 때 신부님과 함께 이 신도들이 같이 어디 가는 것 같아. 이스라엘 쪽이 아니야. 어디 뭐 로마나 어디 저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스페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심지어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유럽의 어떤 교회에서 마리아 상 같은데 눈물이 흘렀다는 거야. 그거 벌렸다고 다 또 가는 거야, 사람들이.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나면 뭐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그 사단도 장난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어느 절에 그 석상, 불교상이 있었는데, 석가모니 상이 돌상이 있었는데, 그 불교상, 거기도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효염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어요. TV에 잠깐 나오는 걸 내가 우연하게 그걸 참 봤는데, 그게 이 온도 차에 의해서 이 화강암이 물을 먹었다가 녹으면서 내는 거예요. 그때 그럼 이 습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파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쪽이 좀 모여요. 습기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과학적으로 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막 사람들이 그게 막 이 석가모니 상이 눈물을 흘린다고 아주 막 그걸 또 효용했다고 사람들이 가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조금도 허용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초월성을 그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이미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이 가시적인 범주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성적인 범주에 묶어둘 정도이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세계에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인간들이 잘못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여기서 어떤 형상도 여기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하나님조차도. 그런데 계속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욕구가 있어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십자가를 대요.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 온 데다 십자가를 타버려.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가 역전이 된 거 아시죠? 분위기가. 불교가 대세주로 확 바뀐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불교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난번에 누굴 때 두 명씩 짝지어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불교도들이 이렇게 포교한다는 거,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도에 이제 열기가 식어져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두 명씩 짝지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대단한 전, 이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돼요. 영적인 이 대세가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하자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제 머리가요, 3초를 못 받아요. 갈수록 제 머리가, 아, 십자가 얘기죠. 아, 십자가를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이제 형상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불교도들이 이제는 대세가 돼가지고, 이 불교 뭐 이런 것들을 차 안에다가 다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백미를 보면 뭔가 이렇게 염주 같은 걸 말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기독교도들이 참 그런 거 뭐 십자가도 걸고 차에 많이 보였습니다. 요즘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 보이더군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주 보는 것은 불교도들이 그거 하고 있는 것이 더 자주 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막 크게 마돈나도 옛날에 막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뭐 하고 그러더구만. 근데 그거 여러분 안 좋은 것입니다. 십자가도 어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에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렇게 악세사리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형상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 의미를 줬겠습니까? 예배당에 심지어 십자가가 달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예배당 안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 예배당 안에 십자가 있다는 걸 뭘 의미하게, 뭘 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죽으신 것을 한번 상기하자는 것입니까? 형상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생각하는 이 습관은 안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투명한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상을 의존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형상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접근하는 이것을 일체 딱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것은 발전 가능성이 부정적으로 발전하지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발전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고유의 그분의 광대하신 여호와는 광대하시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돼버려요. 왜 그 십자가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없앴어요. 응? 그래가지고 유럽이 복음화될 때 막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은 개혁교회로 바뀌었을 때는 그 교회 종탑에다가 그들은 막 형상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예 닭 모양을 이렇게 놨습니다. 제일 위에다가. 그런데 개혁교도들이 다시 캐톨릭이 다시 정복하면 캐톨릭은 다시 십자가를 세웠어요. 사실 뭐 교회 외관에다가 이 교회 이게 교회 건물이다라고 하는 심볼로서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그건 왜냐하면 신앙의 형태를 띠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정표처럼 한 것이니까 숭배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목매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톨릭 사람들은 신부들이 옛날에 그 축사법이라고 이들은 옛날에 가톨릭 신부들은 그걸 잘 배웠어요. 그들이 옛날에 그 수도원 같은 데서 실제 코스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낼 때 무슨 십자가를 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 때문에 도망갈 정도의 막이겠어요? 만약에 이 십자가 형이 없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사단을 내가 배격하고 그를 부정하고 그를 대적한다면 그것이 더 강력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호소를 따라 간구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 더 호소로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걸 들고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느냐 이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우연하게 또 TV를 봤는데 미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미국에 그런 사람을 하나 불러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TV에서도 하더라고요. 그 상반이 십자가를 들고 계속 들이대면서 뭐라고 막 뭐 얘기했었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게 옛날에 가톨릭이 해먹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걸 써먹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형상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오해케 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같은 것은 여러분 달고 다니지도 마세요. 그런가? 응? 뭐 귀걸이고 목걸이고 말이지 뭐 집안에도 그런 십자가 뭐를 둡니까 사실? 예배당 안에도 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런 말 하면 막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가 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적인 행동으로서의 형상화를 일체 금합니다. 왜냐면 그 시도 자체가 발전을 해요. 인간은 발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거기다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같이 사역했던 어떤 여전사님이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방 구석에 이 저기 조그마한 테이블 있고 성기천 놓고는 거기다가 촛불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탁 달아놓고 무슨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 뭐 이렇게 촛불 이렇게 해놓고 무슨 뭐 어제 불교도들이 많이 보던 것 같은 모습이 그 예배당 아니, 자기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여자 선사님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하, 이 사람들이 기도 이게 그런 것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되지만 신령한 것은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어? 십자가의 도구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인 그것을 소유한 것이 신령한 거예요. 그 신령하는 영적인 것이죠. 옛날 번역이 신령한 것으로 되어 있지. 그게 신령한 것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거 말고 다른 뭔가 예? 있는 것처럼 은사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 모든 것에서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건 우리 자매 여러분 뭐 혹시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몰랐으면 내가 묵인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거 사지도 마세요. 장사치들이 만든 건데 은장색들이 만든 걸 왜 여러분들 들고 다닙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 뭐 사단이 오다가 나자빠집니까? 그거 달고도 죄 질 거 다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죄 유혹조사도 거부하지 못하고 다 짓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애 잠잘 때 머리 위에다 십자가 놓으면 얘가 밤사이에 잘 지켜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의 아이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우주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이 아이를 의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더 강력해요. 더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지. 응? 왜 형상으로 믿으려고 하냐 이게.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32장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이게 여호와라고 당했잖아요. 출애굽시킨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여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창조주 초월성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유한한 것에 제한하는 그런 아주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 계명 속에서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지 만들지 말라는 그 이유로서 덧붙인 내용이 있죠. 자신을 멀러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을 묘사했는데 이건 결혼 생활로부터 끌어낸 은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관계 속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의 반응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여호와께 반드시 불충실한 것이 있게 돼 있거든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성실하다는 대표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죠. 관계 불충실한 그것에서 가만히 몰라라 할 수 없는 관계가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관계가 부부관계처럼 맺어진 사람이면은 아니 그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관계가 아닌 사람이지. 자기 아내가 남편이 무슨 외도하는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게 정상적인 부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부부이면 그것이 아파야 되고 용납하지 힘들어야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도 얘기하고 엄히 심판하시겠다.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제가 하나님의 우상화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물질화함으로써 우상화해요. 교회 아닌 사람들도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예요. 중대한 죄입니다. 자기는 복받겠다고 우상화했지만은 여기 보세요. 오히려 3,4대까지 죄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관계를 불성실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그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또는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 여호와 이름을 거짓 맹세한 것, 그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게 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근데 특별히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맹세한 내용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3절을 봅시다. 신명기 6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라네. 한번 10장도 보세요. 뒤에 10장 20절 똑같아요. 또 나왔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맹세하라. 10장 20절이에요. 신명기. 이런 건 뭡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맹세하는 문제가 맹세할 것을 얘기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죠.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응? 마태복음 5장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맹세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거기 34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하지 말라. 아니, 지금 여기 신명기 같은 데서는 하라고 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제3계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3계명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라고 신명기 같은 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자신의 어떤 신실함과 확고한 결심 같은 걸 나타내는 표로 맹세하는 일이 이들에게 있었죠. 아주 확실한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금방 읽은 내용도 있었지만은 신약 구약에는 그런 맹세한 사례가 참 많고 또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보면 맹세를 해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을 한번 하나 정도 읽어볼까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사실 맹세하는 거거든요. 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고 빌립보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바울도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런 하게 하는데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보통 맹세하는 이런 것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쪽이 이거 하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는 것 자체를 하고 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확실한 것에 근거해서 말을 한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또 지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아주 확실한 어떤 신실함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모세율법에서 말한 이런 것들은 거짓되거나 불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있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막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는 거 있죠? 또 이 계명은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저주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가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관여돼 있거든. 응?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결국 연장선상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명을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아, 나 그런 거 말한 적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도 포함시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명 봅시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른 6일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 계명은 이 계명에 비추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 이 안식일을 설명하기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이게 설명하기 보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과 이런 걸 아주 최강고지 쓰지 않습니까? 얘기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갖지 않고 이렇게 뭐 오늘날 이제 주일로 그것이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뀌어서 이렇게 계승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안식일 지킬 때에 그들에게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한 번이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안식일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대표성 있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안식이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중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안 지키려고 그래요. 안식일 이런 거. 요즘 현대시대에 어딨냐.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대표성 있는 전부가 하나님께 시간이 주인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이미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경솔합니다. 잘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벼운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도전적으로 우리가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있잖아요. 달리는 불의 전차, 에릭 리들, 영국의 그 스카틀랜드의 그 올림픽 대표 선수로 갔는데 주일날 자기한테 뛰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뛴다고 영국이 난리가 났죠. 저 사람이 말해 지나친 광신자라고 말이지. 주일날 뛰라고 그랬다고 그거 자기 주특기인데도 잘 달리는 그 종목인데도 그걸 안 뛴다고. 자기 주특기가 아닌 이제 400m로 그 대신 뛰든가 그렇죠? 근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죠. 그게 주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전 또 사람들은 또 바뀌었죠. 많이 대영웅으로도 다시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의를 지키는 그런 신념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중국 선교사라고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영국이 막 붙잡으려고 그랬죠. 계속 그런 걸 더 하게끔 하려고. 그 다음에 영웅으로 막 난리를 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중국 선교로 가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희생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주일날 뭐 와서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대단한 희생을 치른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2절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관계에 충실하면 문제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계명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야 이거 안 지키면 나 죽지 말이지 큰일 나지 말이지 번개 맞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옛날 얘기라고 이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야 이게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에 이 2절을 그렇게 하시 구속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관계에 충실해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관계에 충실한 것도 없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말이죠. 희생하는 그런 것이 없이 기꺼움이 없이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한다 이네 기억하라 그러는데 이 기억한다는 것은 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지킬 걸, 기억해서 적극적으로 지킬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식일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 안식일이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그죠?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들이 이 선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더 안식일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막 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와의 안식일로서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래요? 원래 이 선물 개념의 안식일로 생각해야지 그걸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벌써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로서 그리고 사람을 위한 날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 거기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죠. 응? 왜 지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을 안식일을 취함으로써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한 것이고 창조 질서 안에서 일과 이런 휴식, 응? 휴식의 리듬을 이렇게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일하고 쉬도록. 제가 최근에 나온 어떤 책이 보니까 이런 오늘날 같은 이게 일요일 개념, 쉬는 7일 개념이 무슨 뭐 언제부터 시작했다 뭐 옛날에 뭐 로마 때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원으로 나오는데 그 학자는 미안하지만은 이 성경에 이때 있었던 이런 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그냥 역사 속에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만든가 자기들이 기독교로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고 뭐 또 다른 종교수도 좀 비슷한 전통이 어떤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BC 1400년대쯤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때쯤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해서 잘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안식하심으로써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일하고 쉬고 자기도 일하시고 쉬신 거죠. 일과 휴식의 리듬을 이렇게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일을 주일이 없이 막 쫙 계속 300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못 견뎌요. 요즘은 이제 그것까지 우리끼리 막 바꾸고 다 또 새롭게 막 뒤집고 그랬습니다만은 원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인데 이런 리듬이 생기잖아요. 안식일은 결국 모든 피조물, 심지어 뭐 집안에 있는 짐승들 있죠? 소든 말이든 뭐 이런 것들, 낙이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피조물들도 이런 소나 낙이들도 쉬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도 쉬게 해줬습니다. 그 짐승 같은 것도 하면 안 됐죠. 굉장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죠. 그것은 안식일과 관련된 일종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뭐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34장에도 나오고 특히 안식일의 근거를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의 근거를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얘기를 꺼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거기 이제 뭐 14절 이하부터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변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안식일의 쉼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인도적이긴 그런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안식일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간이나 심지어 짐승이나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가 종되었대. 너희가 출애굽해서 너희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통해서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조차도 평등하게 모두가 다 쉬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종되었던 것에서 너희들 구출하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행동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 구속한 걸 본받아 너희도 정기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응? 이 안식일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와,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난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출애굽시킬 때 내가 다 종됐던 데 구속했잖아. 너희들 그걸 본받아가지고 너희들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응? 그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쉼을 주고 배려해주는 그날이 되도록 해라.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무슨 조금이라도 해코질하거나 무슨 뭐 찌르러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게 자유의 길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를 바른 길 안에서 풍성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말 없으면은 막 무지하면 여러분들 본성이 워낙 더럽고 한 성질 더러우면 그거 다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면 내가 무조건 믿겠습니다라는 아예 그런 쪽으로 단순해버린 게 나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성질 더러운 사람 같으면 아예 그쪽을 택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렇게 깊은 것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6일 동안의 부지런한 삶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안식일의 쉼을 말하면서 9절에서 밝히고 있죠.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안식일의 쉼이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난 후에 피곤에 지친 몸과 마음에 새힘을 주기 위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안식일에는 바로 힘써 일한 것에 대한 쉼이에요. 일주일 내내 놀고도 또 이날도 노는 날이면 그 사람은 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안식일의 쉼은 6일 동안의 부지런한 삶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쉬셨어요. 놀고 계시다 이렇게 한 가지. 그러면서 아담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너도 이렇게 하라. 그래서 노동 규약이 거기서 나와요.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신 겁니다. 노동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운 몸이 막 으스러질 정도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좀 컨트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건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가운데서 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땀 흘림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안식일의 쉼을 누릴 자격이 사실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즐겁고 기쁨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찾고 마칩시다. 우리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58장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약속한 기업으로 그걸 기르겠다 얘기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어? 쉼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쉼을 갖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보면은, 교회 보면은, 아,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어? 주일날도 아주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교사하고 뭐하고 막 파김치가 돼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우리 교회는 좀 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덜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옛날에 사역자 할 때 보면 아침부터 와 아주 주일학교부터 진짜 저녁 예배 우리는 저녁 예배부터 7시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끝나면 진짜 9시 막 넘어서 진짜 가야 돼. 교사하고 뭐하고 막 진짜 파김치 돼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 뭐 성가대하고 뭐하고 3개, 4개 하잖아. 이런 사람들. 진짜 파김치가 돼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체적인 뭐 직분자가 맡아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일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지, 뭐, 두세 개 이렇게 중첩되는 거, 두 개까지는 괜찮지만, 뭐, 세 개씩 중첩되는 것은 좀 하지 않도록 제가 권하는 편인데, 응?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난 너무 노동만 한다, 주일날.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의 모든 활동 속에서는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 육체적 차원에서 여러분들 볼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노동으로 이렇게 6일 동안의 일하는 그 일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만나는 사람의 즐거움이 있죠.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시지 이 노동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오늘 어떤 사람이 교회당에 왔는데 막 주일에 막 노동 개념으로 일하고 있다. 모든 걸.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은 노동 개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응? 그런 식의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어야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주신 계명을 내 계명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이 계명.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십계명은요. 영원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있어서 구멍이 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금이 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금이 나가는 최고의 이 시금석이 십계명이에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여기 뒤에는 모든 언약 계명 중에 기초가 이거거든요. 어때요? 지금 오늘까지 오늘 살펴니 내 계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꼭 지키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그런 동기로 주시며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모든 주께서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구하오니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어 주셔서 너무 우리 안에 죄악이 가능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많고 하나님의 죄악된 그런 현실들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보고 오래 믿은 신자들의 삶에서도 자유롭게 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하여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특별히 교회들에게 뭔가 은혜의 행동을 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들이 서고 주의 종들이 신실한 모습으로 서며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절히 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땅 가운데 방방곡곡에서 진실한 말씀을, 복음을 듣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여 방황하며 찾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참된 교회들을 방방곡곡에 세우시고 그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진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흥케 하시고 은혜 주시는 때가 지금부터 불씨처럼 일어나서 장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몸된 교회가 정말 밀알처럼 쓰여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저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런 역사를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을 부담을 주시고 그래서 조국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영혼의 단순한 유익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소생되고 회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갈망하고 그래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저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영혼의 주께서 저들의 영혼을 만지심으로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실한 신자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참여한 영혼들의 하나님의 각자를 돌보아 주십시오. 저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저들의 하나님의 영적인 갈망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와 질병을 다루어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저들의 결혼과 인생의 진로를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하나님의 세계로 각각으로 흩어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그들도 일일이 살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